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스페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새 정상이 특히 북한이 한동안 강도 높은 시험들과 기타 도발적 행동을 벌인 뒤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동맹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 있는 방안을 항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제재와 관련해 지난 18개월 동안 속도를 유지해왔다며 북한이 재원 확보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항시적으로 새로운 표적을 모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리는 재원의 출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항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대북 경제 압박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상은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북한의 경화를 고갈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들이 이날 나토의 동부 측면에 있는 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신규 회원 가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군의 동부 유럽 배치 병력 증가와 러시아와 약 8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을 당시 막고자 했던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푸틴이 만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유럽의 새로운 안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내 미군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땅과 바다, 공중에서의 병력 증강을 골자로 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정상회의가 끝날 즈음에 보다 견실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훨씬 역량 있고 단호한 군 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군 배치 변화는 훨씬 극심하고 악화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민간인과 민간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테러 행위로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원장은 안보리의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임무를 최우선 책임 사안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헌장 2장 6조에는 지속적으로 헌장의 원칙들을 위배한 회원국을 유엔 총회와 안보리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의 근본 가치와 국제 법 질서를 어기면서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유엔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상임이사국 혜택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냉전 종식 시기 정치인들의 짧은 시야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정당하지도 않고 단순히 식민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투표를 던질 수 있는 논의의 장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며 유엔 총회가 테러 국가인 러시아 대표단의 권한을 박탈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5일 이래 우크라이나의 주거지, 유치원, 상가 등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격을 감행한 이들이 표적물이 상가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여성을 포함해 이번 주에 감행한 공격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듣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대서양교역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새 전략 개념에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스페인 북대서양교역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 압박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0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스페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 압박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경제적 압박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쓰는 외화를 뺏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오랜만에 3국 정상 간 여는 첫 3자 정상급 회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행동을 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물을 계속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왔고 특히 북한이 계속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정함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제재 목표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한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일본 방문과 인도네시아 발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에 이어 19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새 전략 개념에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자회의를 통해 정상들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하며 이날 새 전략 개념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expect that when leaders agree the strategic concept, they will state clearly that Russia poses a direct threat to our security.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늘 정상들이 전략 개념에 합의할 때 그들은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전략 개념 전반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 개념은 또 새로운 현실들도 반영할 것인데 현재 전략 개념에는 중국이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지만 이번에 합의하는 전략 개념에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들은 중국이 우리의 가치, 이익, 안보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적은 아니지만 군 현대화와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에 상당히 투자하며 나토 국가들의 5G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29일과 3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토 방위 태세 강화 방안, 중국의 도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채택하는 전략 개념은 앞으로 10년간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일련의 양자회의를 열며 북핵 문제 공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 규범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에서 첫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오후 회담에 나섭니다.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저녁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짧게 회동했습니다. 4분 남짓한 이번 회동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루어졌고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두 정상은 29일 아시아의 주요 나토 파트너 국가들로 초대받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난하며 한국이 중증 안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총알바지의 역할을 자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목적이 중국을 억제 고립하는 환태평양 포위망을 형성하려 한다며 중국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주도의 안보 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국제규범과 법치, 인권 문제 등에서 나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미국 전직 관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국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나토가 이번 스페인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South Korea's invitation to the NATO summit is the culmination of decades of hard work and effort.
리스 전 실장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제 질서와 법치, 인권 수호 등 중국이 동의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나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를 위한 군사협의체인 나토가 처음으로 중국의 여러 도전에 대한 견제 방침을 밝힌 것은 중국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re were concerns about cyber warfar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about violations of maritime law in the South China Sea.
사이버 전쟁과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런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 중국이 나토의 주요 의제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채택할 전략 개념에 중국의 도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리의 안보와 이익, 가치가 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새 전략 개념에는 향후 10년간의 전략적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기게 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에 협력함에 따라 국제적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중 외교와 관련한 과제를 안게 됐지만 국제 자유질서 유지를 위한 가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are the key ally, and given the threat from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국으로서는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국가인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묘한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심 동맹이며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 벌어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그 책임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초청에 호응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이미 영내 플레이어가 아닌 국제적 플레이어로 위상을 확립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사회 공동의 견제 대상으로 본다면 미한간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ll be much stronger because it's not just regional issues. These are global issues. When we talk about economic security,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해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 견제 목적이 선명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부는 나토의 가치 공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나토와 함께 신흥 위협 또는 확대된 전 세계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을 조율해 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들 나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나토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자유진영 민주주의 국가에 어떤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비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새롭고 복잡하며 위험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토의 변화에 동참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역할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나토의 특성상 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화해도 정치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It's more political than military because NATO is so focused on Europe and in particular the Russian threat. Yes, I think so. I think the U.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국은 가능한 많은 안보 파트너들을 동원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경고하려 하지만 나토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안보 약속이 없는 만큼 군사적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재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8일 한국 정부 관리들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에 대한 제재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넬슨 차관은 이날 TV조선과 매일경제신문 등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탈취된 암호화폐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OFAC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된 암호화폐, 믹서 회사, 블렌더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 7차례의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또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억 달러어치가 넘는 암호화폐 자금을 탈취, 돈 세탁해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추적하고 대응하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부수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적 관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 걸친 상호작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동시에 그런 위협 행위자들은 지역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면서 예를 들어 러시아의 많은 사이버 위협 활동들은 역사적으로 동유럽과 유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많은 사이버 위협 활동들도 상당수 한국에 있는 대상을 공격하면서 시작했다고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과 한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미한 사이버 워킹그룹을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등 사이버 금융 범죄나 탈중앙체계 플랫폼에 대한 대응을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관련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 계획을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펜스의 아론 히그비 공동 창업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협력하는 나라끼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각국 현지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그비 공동 창업자는 또 미국과 한국의 법 집행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계 장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누가 어떤 가상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상대 국가와 공유하는 것도 유용한 협력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외국의 조직 범죄자들과 상당히 깊고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제프 화이트 탐사 전문 기자가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라자루스 탈취 사건이라는 책을 발간한 화이트 기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킹들이 중개인과 돈 세탁업자, 사기꾼, 불법 자금 송금책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이트 기자는 또 북한 사이버 범죄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핵과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이라며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화이트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기자로서 사이버 보안 영역을 오래 취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이 벌어졌죠. 해커들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침입해 10억 달러 가까이 훔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북한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탈취와 연관된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왜 북한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같은 은행을 목표로 삼는지 그리고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놀라운 해킹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라자루스 탈취 사건이라는 책을 영국에서 내놓으셨고 미국에서는 가을쯤에 발간될 예정인데요. 북한 정권 연계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가 그동안 감행한 주요 범죄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걸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떻게 해킹의 주체로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지, 또 북한 정권이 왜 범죄 활동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커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북한에서 해커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개발되는지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부터 최근 새로운 흐름인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까지 다뤘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통해 새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한 것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컴퓨터 해커들이 조직 범죄자들과 연계된 깊이와 넓이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조직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조직 범죄자들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선 은행 계좌들 간에 돈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죠.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 큰 목적은 금융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겁니다. 훔친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컴퓨터 해커들은 조직 범죄자들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세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직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수단을 이용해 현금을 이동하고 숨기고 또 빼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북한 정부 연계 해커들과 조직적인 범죄 사이에 상당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범죄자들은 북한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이란 뜻인가요?
제가 파악한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해킹은 중개인과 돈 세탁업자, 사기꾼, 불법 자금 송금책 등의 네트워크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스리랑카, 영국,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탐욕이 커지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다른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제 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인도 코스모스 은행 해킹 사건인데요. 북한 해커들은 해킹 이후 출금을 인도뿐만 아니라 29개 나라에서 했습니다. 매우 영리한 해킹 수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29개 나라에서 이 돈을 빼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29개 나라에 공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국제적인 범죄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선 북한이 제대로 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널리 알려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공모자 중 한 명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 국적자인 갈렙 알라우마리가 체포돼 실제로 기소됐었습니다. 지난해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그는 거래 상대가 북한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사이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상대했을 뿐 특정 국가에 소속돼 있다는 걸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형성은 인터넷상의 다크웹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유지하며 추적되지 않는 공간을 말하죠. 미국 정부는 그가 다크웹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죠. 사실 저는 사이버 범죄를 다뤄온 기자로서 이게 놀랍지 않습니다. 돈 세탁을 해줄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다크웹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범죄자들은 상대가 북한인지 모르고 협력했을 것이란 말씀인지요?
대부분의 국제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가명이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한 위장에 아주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 범죄 커뮤니티와 관련해 경험한 것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 대상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크웹의 경우 모든 것은 가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무도 본명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말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들과 일을 하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 그 거래의 가장 마지막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북한과 협력하는 이들은 대부분 상대가 북한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is 암호화폐 공간은 현재 매우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현재 정부들이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는지 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은 분할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공간의 참여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 협력하면 합법적으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고객을 제대로 파악하고 규제하면서 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은 결코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근간 자체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체계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들의 철학적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부도 규제하지 않는 세계 통화를 원한다. 우리가 앉아서 한 정부에 복종하는 순간 게임에서 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상태에서 각국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기간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며 핵실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북한 사이버 범죄 활동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감시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해킹이 바로 그 배후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회사들이 탈취당한 거액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핵미사일 추구,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도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지금까지 최근 영국에서 발간된 책 라자루스 탈취 사건을 쓴 제프 화이트 기자로부터 북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심각성,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규 기자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0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의 알 권리가 국가 안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이 씨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피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지금껏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자 유가족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the family definitely deserves a concrete explanation of what happened.
퀸타나 보고관은 피해자의 유가족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안보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20년 한국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새 정부에도 공식 서한을 보내면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여러 정당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했어야 했고 한국 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two persons who were repatriated under whatever grounds in North Korea.
퀸타나 보고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 강제 북송된 두 북한 어민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즉시 북송하지 말고 필요한 자국 내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불법 이민자든 공식 난민이든 만약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 등 가혹 행위에 직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돼선 안 되는 이유는 강제 송환 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의 불투명성과 식량 부족 상황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확진자 검사 시스템이 없고 확진자 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등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관영 매체 발표 외에는 사망자와 확진자 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경 폐쇄와 봉쇄 조치, 가뭄, 홍수 등과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일부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별 보고관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제재가 일반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인 권리 향유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재고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the time to really have a serious discussion between the parties about maintaining the moratorium.
퀸타나 보고관은 모든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하면 한반도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에 머물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대북 인권단체 면담,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와의 만남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어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인천 강화도에서 진통제 8만 알, 비타민 C 3만 알, 마스크 2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해온 대북 전단 살포 대신 의약품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한국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대형 풍선에 의약품을 매달아 날려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 수사 당국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국제 콩쿠르에서 최근 한국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한국 클래식 역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으로 꼽히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는 18살의 한국인 이면찬 씨가 최연소 나이로 우승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는 이면찬 씨는 VOA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담담한 우승 소감과 함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했습니다. 음악은 아픔의 순간에서 소통을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아리랑 즉흥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면찬 씨를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쏟아지는 관심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새 악보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쉬어버리는 게 제일 하고 싶고 빨리 새로운 곡을 배워서 무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콩쿠르 우승 직후에 굉장히 심란하고 당황스럽다면서 남다른 소감을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콩쿠르를 접수할 때만 해도 이런 상을 받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 상을 뭔가 제가 받게 되어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고 좀 신난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공연들이 좀 준비를 이제부터 또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쁘지는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결성곡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는 전설에 남을 것이라는 찬사가 가득한데요. 이 곡을 굉장히 오래 공부하고 연습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배웠나요?
사실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의 바흐라고 멜로디가 존재하고 또 화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윗선율도 존재하고 중간선율의 노래도 존재하고 제일 아래 베이스도 개개인의 보이스가 다 존재하는 음악이 라흐마니노프이기 때문에 정말 마디마디 하나 어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히 라흐마니노프 선번이 저한테 줬던 가르침은 검토와 또 재검토와 또 재검토를 거치는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이 음악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과거 다른 인터뷰에서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던데요.
사실 그 의미는 제가 정말로 산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 음악도 어쨌든 어떤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것은 이 음악만을 좋아서 이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은 것을 보고 또 현실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음악은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인 것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음악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 지금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
네, 음악인들은 연주를 할 때 청각 말고도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제각각으로 소리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소리를 청각 외에도 어떤 감각으로 느끼나요?
사실 이 피아노를 하고 무대에 서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피아노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사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에 마음으로 그 소리를 떠올리고 연주를 하면은 그 소리가 사실 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도 저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많은 음악인들이 그렇듯이 매일 엄청난 양의 연습에도 만족하기 어려울 텐데요. 다시 건반에 손을 올리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고 또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오는데 가장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위대한 음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음악가는 혼자 연습하고 혼자 연주하는 거여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음악이란 본인에게 무엇인가요?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언어를 하지 못했을 때 음악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인간이 가장 아픈 어떤 시련이라고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가장 깊은 아픔을 겪었을 때 그때 음악이 탄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은 작곡가들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창작물들을 냈는지 저희들은 모두 알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음악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아픔에서 태어난 음악을 듣고서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다른 어떤 분들 인터뷰 보면 음악을 통해 위로를 주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정말 이 음악은 아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 음악을 소통해서 듣는 분들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만족하고 제가
관중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관중에게는 어떻게 기억되는 연주자가 되고 싶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유리 에그로퍼가 한 얘기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는 그저 음악적으로 지적이고 내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음악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떤 음악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의 그 사람의 말이 있었는데 저도 그 유리 에그로프라는 피아니스트가 한 말처럼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민찬 씨의 이번 콩쿨 연주를 보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콩쿨이 필요 없는 연주자라는 얘기까지 해요. 앞으로의 단기, 중단기 그리고 장기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뭐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뭐 다음 주에 죽을지도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작곡가들이 남긴 그 작곡가마다 굉장히 중요한 곡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바흐는 골드베르그나 뭐 바흐 평균율 그리고 베토벤은 베토벤 소나타가 있을 것이고 모차르트는 또 모차르트 소나타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곡들을 다 해가는 것이 단기든 중단기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 목표가 그거일 것 같아요.
최근 세계적 권위의 콩쿨에서 한국인들이 연달아 수상하면서 K-클래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윤찬 씨를 롤모델로 삼고 꿈을 키우는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저를 롤모델로 삼으면은 정말 미래가 어둡고 정말 발전의 계기가 없을 것 같아서 제발 저를 롤모델로 삼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은 한국에는 있었지만 제 마음은 1900년도로 돌아가서 위대한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쓰리기 라마이노프가 연주하는 쇼팽 앨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앨범이 항상 제 마음속에 따라다니고 호로비츠도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올드 러시안 스쿨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연주했던 연주는 사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한국이지만 제 정신은 1900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K-클래식 이런 말은 잘 모르겠고 그냥 네, 제 정신은 그쪽에 있었다는 거.
자신을 롤모델로 삼지 말아달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집 안에서 이렇게 매일 6시간, 7시간 하면서 굉장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굉장히 어떤 우울감과 어떤 자괴감도 들었을 때도 있었고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한 제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정말 저처럼 살면 안 되고 어떤 또 저는 3년 동안 정말 우울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VOA는 북한에도 방송을 하는데요. 음악이 국경을 넘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결국은 음악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바깥한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음악을 없애려고 해도 음악은 결국 근본적으로 그런 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아직까지 어떤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오래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비어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합니다. 제1차 발칸 전쟁은 1912년 불가리아 왕국, 그리스 왕국, 세르비아 왕국, 몬테네그로 왕국 등 발칸 동맹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발칸 전쟁에서 승리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의 발칸 동맹국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토 분할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자 루마니아 왕국, 오스만 제국, 몬테네그로 왕국도 세르비아와 그리스 동맹에 가담해 불가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불가리아 왕국군은 열심히 싸웠으나 외교전과 군사전에서 밀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동트라키아 지역을 회복합니다. 결국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발칸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불가리아 왕국은 끝내 항복을 선언합니다. 불가리아는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2차 발칸 전쟁에서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크게 원망했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때의 패전은 불가리아 왕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에서는 계기가 됩니다. 1900년 6월 29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납니다. 21살 때 비행사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위의 임관됐으나 비행기 사고를 내고 예편됩니다. 1920년 공군으로 징병되고 제대 후에도 15년이나 비행사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6년에는 민간항공회사에 입사해 우편 비행 사업도 했습니다. 1929년에 소설 남방 우편기로 데뷔합니다. 1931년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했고 1939년 인간의 대지를 발표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습니다. 1942년 전투 조종사, 1943년 어린 왕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